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보안기관이 모스크바에서 미국인 한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인 폴 웰런 씨를 지난 28일 간첩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스통신은 웰런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가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웰런 씨 체포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논평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는 몇몇 간첩 사건으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정보 요원들이 러시아 출신 이중 간첩 분열을 영국에서 암살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간첩 혐의로 러시아 여성 한 명을 기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IS를 완전하게 격퇴할 것을 약속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위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적절하게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을 늦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은 약 2천 명 수준으로 현지 반군의 IS 격퇴전을 돕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군 발표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이 시리아 내 IS를 아직 완전하게 물리치지 못했다며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이 12월 들어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12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9.4로 201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PMI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기준선인 50에 못 미치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경제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6.5%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성장률은 6.7%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부동산 등 몇몇 부분에서는 하강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과 세계 경제 성장 둔화 여파로 중국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기자연맹 IFJ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언론인 94명이 피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12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언론인 사망자 수는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2년 121명이 희생된 이래 언론인 사망자는 5년 동안 계속 감소했었습니다. IFJ가 지난 199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해는 2006년으로 이해 언론인 155명이 직무와 관련된 일로 숨졌습니다. 2008년에 언론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모두 16명이 숨졌고, 이어 멕시코 11명, 예멘 9명, 시리아 8명 순이었습니다.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국과 현안에 대해 대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이 공개한 친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러 관계가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나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측은 대화할 뜻이 있음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세계 정상들에게 새해 친서를 보냈습니다.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신문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해에 물러나는 켈리 비서실장은 이번 회견에서 자신은 지난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법 행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백악관에 18개월 동안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군인은 도망가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것은 고무적이지만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남미 순방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에서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례 없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한해 미북 관계는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북한과 직접 협상했던 미 전직 관리들은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 것은 고무적이지만 북한의 실질적 조치가 없어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2019년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사상 첫 미북 정상회담과 긴장 완화를 경험했지만 좋은 소식은 여기서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We witnessed the first ever summit between North Korean leader and a sitting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at's good news.
갈루치 전 특사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오히려 더 많은 과제를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북한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핵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가운데 북한은 아직도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협상 재개의 단초가 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2018년 가장 큰 이벤트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은 진전을 위한 돌파구가 되지 못했고 이는 두 나라의 근본적인 이견을 반영한다고 풀이했습니다.
And the result has been, I think, frustration in both Pyongyang and Washington. Pyongyang is frustrated because they're not getting the sanctions relief.
세이머 전 조정관은 이런 이견이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남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Pyongyang is frustrated because they're not getting the sanctions relief.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제재 완화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를 약속받았다고 생각하는 등 동상이몽을 꾸고 있다는 겁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기는 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과 조건 없는 직접 협상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중요했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점 때문에 2019년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Singapore summit was important because the U.S. Made a decision that it was going to talk directly to the North Koreans, essentially without any conditions. So that was.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미북 관계의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 준 2018년은 고조됐던 전쟁 위협을 완화시켰지만 북한의 핵 능력을 감소시키지는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U.S. DPRK relations. Changed dramatically in 2018, reducing the potential threat.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비핵화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며 이처럼 비현실적인 상황 인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깨달은 뒤 북한을 맹비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2019년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Really achieved nothing at a cost of President Trump canceling not only the one military exercise, but we've had perhaps eight military exercises since June.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6월 이후 연합 방어 역량과 대북 억제력을 저하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도 미한 연합 훈련뿐 아니라 8건의 군사 훈련을 중단했지만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 미북 협상의 가장 큰 성과는 미군 유해 송환이라면서도 과거 북한의 유해 관련 속임수를 감안할 때 진정한 북한의 인도적 조치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는 큰 카드를 통해 한반도 긴장은 완화했지만 여전히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2019년 미북 관계 역시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남미 순방에 나서는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에서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전 세계와 영내 안보를 의제 중 하나로 소개하면서 북한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로 꼽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폼페오 장관이 브라질과 콜롬비아에서 북한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 고위관리는 28일 브리핑에서 폼페오 장관이 신임 브라질 대통령과 외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라면서 북한과 같은 국제사회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자이루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참석을 위해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브라질을 방문한 뒤 콜롬비아에 들러 이반 두케 대통령과 회동합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폼페오 장관의 남미 방문 계획에 대한 성명을 통해 브라질과 콜롬비아와의 안보 분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언급했습니다. 국무부는 미국은 초국가적인 범죄에 맞서기 위해 브라질과 콜롬비아와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추구하고 있다며 초국가적인 범죄에는 마약과 테러 범죄 그리고 북한과 같은 나라의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거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남미 나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했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지난해 8월 칠레 산티아고를 방문해 칠레와 브라질, 페루, 멕시코의 북한과의 외교 통상관계를 모두 단절해 줄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외교적 고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역내 동맹국과 중국은 물론 남미 나라들의 새로운 압박이 평화적 해법으로 가는 희망을 보여준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펜스 부통령의 요청에 페루는 북한 대사관의 외교관 숫자를 절반으로 줄이고 북한 정부가 요청한 임시 외교관 비자 발급을 거절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또 브라질 역시 대통령령을 통해 북한 외교관의 불법 활동에 조치를 취하고 대북 제재 대상자의 자산을 압류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한반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를 요구할 기회가 될 수 있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믿지 못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린제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이 북한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지난 20일 시리아 철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결정은 전 세계를 당황하게 했다면서 북한에 힘을 실어줘 미국에게 비핵화 합의 전에 한국을 떠나라고 요구해올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은 이런 결정이 아시아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지난 19일 상원 본회의 연설에서 시리아 철군과 같은 결정은 중국의 재빠른 반응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일본, 한국 등에 다가가 미국이 시리아에서 쿠르드족에게 어떻게 했는지 보라 신뢰할 수 없는 동맹인 미국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싶은가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을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이 훼손돼 한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나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결심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나라들이 핵무기 개발 의향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 같은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를 유지시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더 많은 나라들이 인도와 파키스탄처럼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할 경우 이런 무기들이 더 많아지고 오판 가능성을 늘린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은 한동안 잠잠했던 대북 선제 타격에 관한 우려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 의원은 지난 24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 결정에 반대했던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전격 사퇴를 발표한 데 대해 매티스 장관이 곧 떠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악의 충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의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 중 하나는 대통령이 핵 선제 타격 전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상하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됐던 지난해 1월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이 선제적 핵 공격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하원에서도 테드리우 민주당 하원 의원이 유사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마음에 결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내년에도 자주 만나자는 뜻을 전달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친서를 통해 2018년을 마감하는 따뜻한 인사를 전하고 내년에도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나가자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한 해에 세 번씩이나 만나며 남북 사이에 오랜 대결 구도를 뛰어넘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조처를 이뤄냈고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을 군사적 긴장과 전쟁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의 친서에는 연내 한국 답방 무산에 대한 아쉬움과 내년 서울 방문에 대한 강한 의지도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두 정상이 평양에서 합의한 대로 올해 서울 방문이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상황을 주시하면서 서울을 방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이어 2019년도에도 문 대통령과 자주 만나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논의를 진척시키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함께 해결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위원장의 친서 표지와 함께 두 장의 친서 중에 첫 번째 장의 앞머리만 공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정상들끼리의 친서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외교 관례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용을 의역해서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새해에도 자주 만나 평화 번영을 위한 실천적 문제와 비핵화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는 김 위원장의 뜻이 매우 반갑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친서 내용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시 한번 천명해 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을 가지고 서로 만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며 오랜 시간이 걸려 여기까지 왔고 한 해 동안 많은 변화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어려움이 많을 것이지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서로의 마음도 열릴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환영하는 마음도 결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말 바쁜 중에 따뜻한 편지를 보내줘 고맙다며 연내 답방 연기가 궁금했던 우리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내일 즉 1월 1일 발표되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새해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로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핵심 관심사는 신년사에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 이상의 메시지가 담길지 여부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의 새해 신년사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는 역사적인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6개월 넘게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발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착상태를 깰 내용이 담길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30일 어제죠.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를 보면 큰 방향은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친서에서 새해에도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이룬 미국과의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과의 대화 기조를 거듭 확인할 것이란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중요한 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전된 조치를 언급할 것이냐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입장차로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현재 교착 상태를 깰 방안을 제시할지가 핵심 관심사입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새해 미북 협상의 향배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할 용의를 밝힐까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미북 협상 교착 상태는 어느 한쪽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협상 재개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정치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꽤 오랫동안 미국이 먼저 상응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비핵화는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선제 조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지난 10월 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에 강경 자세로 돌아선 이래 아무런 변화의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완화와 남북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 등 미국의 최근 잇따른 유화 조치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인권 문제에 관한 미국의 비판에 강하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원칙적인 비핵화 의지를 다시 확인하는 선에 머물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제재에 대해 여러 차례 관영 매체 등을 통해 비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악랄한 책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렇게 볼 때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편으로는 비핵화 의지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할 것이란 전망이 가장 유력합니다. 아울러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거듭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교착 상태가 계속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단 새로운 상황 전개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다만 주목되는 건 미국과 북한이 현재 실무 접촉을 진행 중이고 미국이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는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의 발언입니다. 이 접촉을 통해서 교착 상태를 깰 절충점이 마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할까요?
예, 북한은 이미 협상 상대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상황입니다. 그런 만큼 2차 정상회담에 대한 바람과 기대를 더욱 강하게 내비칠 가능성이 큽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최고 지도자 간 담판을 통한 합의 도출을 강조해 왔는데요. 신년사에서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새해 친서를 보냈다는 한국 일부 언론의 보도는 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루려 한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은 올해 경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의 고강도 제재로 기름값이 폭등하는가 하면 최대 돈줄인 석탄 수출마저 중단돼 외화난이 가중됐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8년은 유엔 안보리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에너지난, 외화난, 물자난 3중고를 겪은 한 해였습니다.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미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 중국의 대북 석유 공급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마침내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원유 공급을 연간 400만 배럴로 제한하고 휘발유 등 정제품 공급 상한선을 50만 배럴로 묶었습니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850만 배럴가량의 기름이 필요한데 50%가량이 줄어든 겁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송유관 꼭지를 잠그자 평양의 기름값은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만 해도 평양 시내 연유 판매소에서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6천원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내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일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올 12월 24일 현재 휘발유 가격은 킬로그램당 14,000원 선입니다. 지난해 봄에 비해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자 북한은 20여 척의 유조선을 동원해 불법 해상 환적에 나섰습니다. 환적이란 남의 눈을 피해 몰래 기름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하는데 북한이 동중국 해상에서 중국이나 러시아 선박 등으로부터 기름을 밀수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월에서 5월까지 모두 89차례 걸쳐 해상 환적을 통해 정제유를 구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은 80만 배럴 이상의 기름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상 환적으로 몰래 기름을 들여와도 북한의 휘발유와 디젤유 수외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라고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여전히 모자라긴 모자랄 것 같은데 북한이 이제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한 물량도 있고 밀수를 통해서 공급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북한 시장이 풀린 것 같은데 그것이 그 이전 제재 이전의 물량까지 회복된 정도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죠.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보고 있는 북한의 석유 제품 수요는 한 500만 배를 된다고 본 거예요.
북한의 최대 외화벌이 수단인 광물 수출도 중단됐습니다. 석탄과 철광석은 총 수출의 40%를 차지하며 금액으로는 10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석탄 수출로 번 돈이 노동당과 군부, 국영기업, 돈주, 장마당 그리고 광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 제재로 석탄 수출이 중단되면서 하루아침에 돈줄이 끊겼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군부도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북한 통일전선부 간부 출신 탈북민 장진성 씨는 말합니다.
특히 그 군이 군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 경제의 상당수가 그 석탄을 그 독점권을 군에게 줬기 때문에 그 석탄을 팔아야지 거기에서 나오는 그 외화로 군복천이나 그다음에 이런 거기에 필요한 군수물품들을 사올 수 있는데 이 석탄이 끊기다 나니까 군 경제가 많이 망가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광물 수출과 의류 인가공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발표된 중국의 해관 총수에 따르면 올 1월에서 11월 기간 중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1억 9천만 달러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액의 12%에 불과한 겁니다. 외화 사정도 한층 빡빡해졌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석탄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해외 노동자 송금 등 네다섯 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수출길이 막혔고 연간 9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던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폐쇄됐습니다. 외화 부족은 북한 당국의 특별 공급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나 당 창건일에는 쌀과 술,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아무런 특별 공급이 없었다고 탈북자 출신인 김은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제 식량 특별 공급 주려고 하면 해외에서 쌀을 사들여야 되는데 달러를 가지고 사람들이 먹는 그런 쌀을 사들여기는 싫으니까 그냥 밑에 각 도시, 군, 또 그리고 공장 기업소에서 명절용 상품을 반드시 공급하라 이렇게 지시 떨구는 것으로서 다 이제 군땜을 했죠. 이번에는 정말 손가락을 쫄쫄 빨았다 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 맞서 북한 당국은 나름대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 평양에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3차 전원회의를 열고 핵경제 병진 정책 대신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는 노선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또 북한 수뇌부는 국정의 초점을 핵개발 등 군사 분야에서 경제개발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가 군사 분야보다 경제 분야에 집중된 것이 한 예입니다. 북한 당국은 또 제재로 인한 물가 오름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2월 달러당 8,000원이었던 환율이 올해도 8,150원에서 8,200원으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북한이 시장에 돈을 적게 푸는 긴축 정책으로 환율이 안정세를 보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ery tight with their domestic money supply with the won.
쌀값도 킬로그램당 5,000원에서 5,200원 선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있는 400여 개의 종합시장과 장마당도 그런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거둔 경제적 성과는 거기까지입니다. 북한 당국은 2016년부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과 경제특구, 경제개발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재로 인해 공장과 기업소가 잘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장이 잘 돌지 않고 있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7월 평안북도 신우주 방직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자재와 자금 노력 타발만 한다며 공장 관계자들을 질책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보수도 하지 않은 마구간 같은 낡은 건물에 귀중한 설비들을 들여놓고 건물 보수를 땜때기 식으로 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올해는 그럭저럭 버텼지만 점점 한계 상황에 다가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민간연구소인 아산정책연구원은 19일 발표한 2019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의 고명현 연구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제재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배경에는 외환 보유액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한테 제재 완화를 강하게 요구했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경제 한계까지 지금 다다르고 있고 그건 아마 그 외환 보유가 지금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019년에는 북한의 이런 제재 완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극대화될 것 같고 특히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남북 관계에 큰 부중을 찾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대미 압박의 초점을 종전선언에서 제재 완화로 옮겼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의 3차 방북 때까지만 해도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4차 방북을 계기로 종전선언 대신 제재 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10월 말 원산의 갈마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대북 제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적대 세력들이 우리 민의 복리 증진과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버리고 악랄한 제재 책동에만 어리석게 광분하고 있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외화 보유 규모입니다. 만일 북한이 충분한 외화를 갖고 있다면 북한은 지금처럼 해상 환적 등을 해가며 그럭저럭 2, 3년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화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낼 경우 경제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값이 더 오르고 외화난으로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교수는 현재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하루하루 줄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 day I think they're losing a little bit of money, so every day the clock is ticking.
북한이 수중에 얼마나 달러와 외화나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지난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의 외화 보유고가 올해 안에 고갈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던 2018년 이제 거의 저물어 갑니다. 자, 이런 오늘 이제 마지막 세계는 지금 시간이 되겠는데요. 어떤 소식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미중 무역 현안에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는데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화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가 열흘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국경 장벽 예산과 다카를 연계한 타협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매우 긍정적인 발언을 했군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양국의 무역 협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 이후 첫 정상 간의 접촉이었는데요. 전화 통화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방금 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길고 매우 좋은 대화를 통화를 했다면서 협상이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새해 초에 있을 양측의 실무 협상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긍정적인 진단을 내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협상이 타결된다면 모든 주제와 분야, 모든 쟁점을 망라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 될 거라면서 큰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블룸버그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제프리 제리 씨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단장으로 데이비드 멀페스 재무부 차관 등으로 이루어진 미국 협상단이 1월 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중국 측과 실무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요. 같은 날 바로 두 정상의 전화통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통화는 미중 수교 40주년을 사흘 앞두고 나온 건데요. 신화통신은 이 내년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서 시 주석이 현재 두 나라 관계가 매우 중요한 단계에 도달했으며 국제사회는 양국이 함께 협력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양국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나라는 1979년 1월 1일 공식 수교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시 주석은 40년 관계 발전의 경험을 총결산하고 무역, 군사, 법 집행, 마약 금지 등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협상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의를 속히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한 걸로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전화 통화, 누가 먼저 전화를 한 걸까요?
그건 분명하지 않는데요. 통상적으로 미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정상하고 전화 통화를 할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것 외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는데요. 백악관은 이에 대한 확인 요청에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한동안 계속해서 고율의 관세와 보복 관세로 극으로 치달던 양국 관계에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된 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 후라고 해야겠죠?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이달 1일 주요 20개국 정상회가 열리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가졌죠. 앞으로 90일 동안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휴전하기로 합의를 한 건데요. 이후에 양측이 비교적 우호적인 조치들을 내놓으면서 실질적인 무역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조치라면 어떤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휴전 기간 4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고요. 미국산 대두 수입에 이어 쌀 수입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28일 180여 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 25% 추가 관세를 면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그러니까 부분 폐쇄 상태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떻게 양측의 무역 협상에는 큰 문제가 안 될까요?
예, 미국 무역대표부는요, 연방정부 부분 폐쇄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 등 모든 업무는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일각에서는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면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에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 장비 업체죠. 화웨이의 2인자인 멍완조 부회장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이달 초에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양국 무역 협상이 난항을 겪을 거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미국과 중국은 무역 협상과 이 사건을 따로 분리 대응하면서 물밑 조율을 진행해 왔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문재인 한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 50명에게 신년 메시지를 보내서 러시아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서 주목됩니다.
그러니까 크렘린 궁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크렘린 궁이 30일 내놓은 성명에서요. 성탄절과 새해를 기념해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전략적 안정과 국제 안보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고 강조했으며 러시아는 미국과 광범위한 의제에 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두 정상이 올해 두 번째 회담을 갖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이달 초에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 중에 별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11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선박을 나포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또 두 정상이 앞서 지난 7월 파리에서 열린 1차 대전 승리 승전 기념식에서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역시 불발됐습니다. 두 정상은 지난 7월에 핀란드에서 첫 만남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의향을 표하고 있는 것 같군요.
예,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지난 중순에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는데요. 예, 푸틴 대통령은 회담이 성사될진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양국의 관계와 여러 가지 쟁점을 논의하게 될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이 여러 가지 쟁점이라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주요 언론들은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중거리 핵 전력 조약 탈퇴 문제 등을 논의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은요, 과거 냉전 시대였던 1987년에 미국과 구소련이 체결한 핵무기 감축 조약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10월 파기했다고 통보하면서 현재 양국의 주요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의 대화 초청에 응할까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요,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요, 이제 양국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러시아 당국이 미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예, 러시아 연방보안국이 31일 미국인 폴 웰런 씨를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웰런 씨는 지난 28일 체포돼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유죄가 확정되면 웰런 씨가 최고 징역 20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때 크고 아름다운 국경 장벽을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장벽하면 콘크리트로 된 장벽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장벽을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얘기가 나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12월 31일자로 물러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한 말인데요. 예, 켈리 비서실장은 30일 공개된 로스앤젤레스 타임 신문과의 인터뷰에서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장벽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장벽이 아니라면 뭘까요?
콘크리트 장벽이 아니라 장애물, 울타리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켈리 실장이 설명했는데요.
네.
중간이 뚫려 있어서 다른 쪽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켈리 실장이 백악관에 들어오기 전에 국토안보부 장관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 국경안보를 담당하는 세관 국경보호국 관리들에게 조언을 구한 결과 그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관 국경보호국 CBP 관리들은 일부 지역에는 실제 장벽이나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지만 전반적인 기술 개선과 인력 증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켈리 실장의 말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 장벽은 장벽이다. 뭐 자신이 처음 생각했을 때부터 바뀌거나 변하지 않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스틸 슬릿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강철로 만든, 널로 만든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31일에도 콘크리트 장벽을 포기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전문가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쪽에 보이는 형태의 벽을 원한다면서 이해가 가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예. 켈리 실장이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또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일하는 것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힘든 일이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9시까지 일하고 공식적인 업무가 끝난 뒤에도 기밀 서류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등 고된 일이었지만 국가에 대한 의무감으로 계속했다는 건데요.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 나왔는지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충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접한 뒤에 그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알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물을 때도 있었지만 불법적인 일을 지시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행위를 지시하면서 해고하겠다고 위협했다면 뭐 자신이 사임했을 거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켈리 실장이 지난해 7월 31일에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아서 17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는데요. 자신의 공으로 어떤 걸 꼽았습니까?
네, 켈리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로 평가받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켈리 실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 탈퇴하고 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 했으나 켈리 실장이 이를 만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현재 정식으로 후임 비서실장이 임명되지 않았고요. 당분간 멀베인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대행을 맡게 되는데 이 켈리 실장은 어떤 사람이 후임자가 되길 바라고 있나요?
누가 돼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켈리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정치적인 보좌관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켈리 실장은 미군 남부사령관을 지낸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이고요.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쳐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맡았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밤과 내일 모레까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로 전반적으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전 지역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기온 영하 11도, 낮 최고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안주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4도. 자강도와 황해도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 맑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영하 12, 최고 영하 4도. 강계 최저 영하 19, 최고 영하 6도. 수풍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 영하 4도. 해주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입니다. 개성은 최저 영하 10도, 최고는 0도입니다. 함경남북도와 자강도 전 지역도 오전에 구름 조금 끼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10일 최고 4, 장진 최저 영하 20일 최고 영하 6, 해산 최저 영하 24 최고 영하 9, 선봉 최저 영하 10일 최고 영하 1도, 원산 최저 영하 8도 최고 0도입니다. 삼지연은 최저 영하 26도 최고가 영하 1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앞바다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구름 많다가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 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먼 바다 모두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0.5 내지 1.5미터. 먼 바다에서는 1 내지 2미터로 일겠습니다. 곧 이어서 2019년이 밝아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중국 제조업이 12월 들어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오늘 발표한 12월 공식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는 49.4로 2016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PMI는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기준선인 50에 못 미치면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 경제당국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6.5%대로 예상했습니다. 작년 성장률은 6.7%였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부동산 등 몇몇 부분에서는 하강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보안기관이 모스크바에서 미국인 한 명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은 오늘 성명을 내고 미국인 폴 웰런 씨를 지난 28일 간첩 혐의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타스통 씨는 웰런 씨에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가 최고 징역 20년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웰런 씨 체포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논평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는 몇몇 간첩 사건으로 이미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러시아 정보 요원들이 러시아 출신 이중 간첩 분열을 영국에서 암살하려 했다고 발표했고, 미국은 간첩 혐의로 최근 러시아 여성 한 명을 기소한 바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IS를 완전하게 격퇴할 것을 약속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미 연방 상원의원이 어제 밝혔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이 적절하게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수를 늦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은 약 2,000명 수준으로 현지 반군의 IS 격퇴전을 돕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철군 발표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들은 시리아 내 IS를 아직 완전하게 물리치지 못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미국과 현안을 두고 대화할 뜻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이 공개한 친서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미러 관계가 전략적 안전과 국제 안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아르헨티나에서 푸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 나포를 이유로 이를 취소한 바 있었습니다. 이후 러시아 측은 대화할 뜻이 있음을 계속 밝혀왔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 많은 세계 지도자들에게 새해를 맞아 친서를 보냈습니다. 국제기자연맹 IFJ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8년 언론인 94명이 피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보다 12명 더 많은 수치입니다. 올해 언론인 사망자 수는 6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2년 121명이 희생된 이래 언론인 사망자는 5년간 계속 감소했었습니다. IFJ가 지난 199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해는 2006년으로 이해 언론인 155명이 직무와 관련된 일로 숨졌습니다. 2008년에 언론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지역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모두 16명이 숨졌고, 이어 멕시코 11명, 예멘 9명, 그리고 시리아 8명 순이었습니다. 존 켈리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미국 로스앤젤레스 타임 신문과의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전달받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년에 물러나는 켈리 비서실장은 이 회견에서 자신은 지난 11월 중간선거가 끝난 뒤에 사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법 행동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그랬으면 자신은 바로 사임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마감뉴스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